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일주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어제 드디어 10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저희 가족이 이제 가족 여행을 나갔습니다. 별건 아니고 대장정이라고 해서 뭐 별건 아니고 일주일간 시카고로 이제 출발을 해서 저쪽 동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내려왔어요. 시간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좀 이제 빠듯한 그런 일정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해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참 좋고 느낀 것도 많고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미국 땅 참 넓다. 정말 넓더라고요. 네. 제가 달린 길을 그 게이지 있잖아요. 저기 마일리지 이렇게 한 걸 보니까 3,600마일 3,600마일 하면은 한 킬로미터로 한 5,500마일 정도 되려나요? 6,000마일 걷고 사야 될 텐데 엄청난 그런 거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거는 뭐냐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예, 제가 뉴욕도 가봤는데 뉴욕을 가서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뉴욕인들은 다르게 생길 줄 알았어요. 봤더니 탈사에 있는 사람이나 뉴욕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옷 입고 눈두개고 코 하나고 그러더라고요. 사는 모습도 똑같고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집이 좋더라. 집이 참 좋더라고요. 이제 100마일을 남겨놓고 탈사 이 정도를 보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탈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탈사에 사시는 여러분들 잘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탈사 좋아요. 탈사 떠나지 마세요. 여기 그냥 계세요. 특별한 일 아니시면 그래서 아이가 여러분들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잘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되니까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올해 5월 중순경이 될까요? 그 조용히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그때쯤 조플린이라는 여기서 한 100마일 정도, 1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자플린일까요? 제가 좀 발음이 한국식 발음이다 보니까 자플린이 어쨌든 미주리죠, 우리가. 미주리. 자플린이라는 작은 도시에 그 도시의 중심부를 토네이도가 강타한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일로 인해서 참으로 참담한 그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수십 가구의 집과 건물들이 전파 혹은 방파가 되었고 최소한 11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해요. 어디서는 그 일주일간의 여행을 거의 마치고 이제 탈사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거기에 자플린이 있는 것도 몰랐고 정말 우연하게 이 도시를 들르게 되었어요. 잠시 들러서 저녁 식사하고 갈 생각에 들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니까요 폐허가 된 그 도시를 보았을 때 그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식으로 듣고 인터넷상으로 보고 TV로 본 것보다 더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어떤 곳은 그나마 그 건물의 형태가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큰 곳은 건물도 온데간데 없어요.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터만 덩그러니 있고 앙상하게 남은 그 한두 그루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고 그때의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그 사흔 때문인지 아직 그 사흔이 남아 있었는지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굳어져 있고 도시 전체의 분위기는 뭔지 모르는 삭막함과 적막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마음이 많이 저려왔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이 부족했고요. 그 사람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뭐 한숨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AD 역사적인 사건인데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로마 황제 디도에 의해서 함락되고 파괴되는 것을 예견하시고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은 폐허가 된 도시처럼 평화를 알지 못하는 그 도시민들을 향한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아픔과 서름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 계셨고 그들을 위해 이루어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죽음을 직감하셨어요. 예감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어린 자녀를 놓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부끄러워히 바라보시면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 예수님의 그 눈,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눈물이 많고 감성이 내다른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울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마음 아파하는 그 감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첫 번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는 혼자 올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들 것을 들려서 그것도 지붕을 뚫고 그렇게 들려온 중풍 환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치료를 해보려고, 또는 38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문둥병으로 온몸에 피고름이 생겨 다른 사람들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 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눈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으로 느껴졌고요. 더욱이 그들이 받은 그 심령의 상처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와이 군도에 그 군도 중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나한자들을 위한 큰 그런 병원이 설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병원이 세워지기 전에 이곳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지옥과 같은 그런 지옥과 다름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이 섬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저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며 고대고대하며 매일같이 싸움을 일삼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쌍한 나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기 위해 자원해서 이 섬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미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미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회 있는 대로 이들을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자포자기한 그 환자들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해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들같이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신과 같은 그런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빗장거립니다. 다미안은 이런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용납되어서 기도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미안의 손과 얼굴 그리고 온몸은 썩어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불거든 능동자들의 그들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단위에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얼굴과 나의 손과 나의 육신은 뭐라? 나의 육신도 병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공중의 구름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속에 푸르고 맑은 창공이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 속에 변화가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예수를 믿어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하자 하고 외칠 때 광고했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후부터 몰로카의 섬에는 자살자와 싸우는 자가 없어지고 평화로운 세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에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소외당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들인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밥벌이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박한 거예요. 그저 가족들 밥새끼 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밝게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줘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삶의 현실 앞에 실망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냉정한 삶의 현실 앞에 누군가가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고 위로해주기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지금 들사에 홈레스가 650명 정도가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보면 뭐 그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들을 탓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가슴 속에는 그들을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MDB를 하고 있는 어느 여자 40을 넘겨서 50, 50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100이면 샀는데 홈리스를 하던 홈리스였던 그런 여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말을 보내주고 그리고 지난날을 회개하고 지난날의 모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자기의 그 삶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사역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여인을 제가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들은 뭐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살다 지치고 힘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포자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내가 사는 사람들을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따뜻한 손길,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대단한 것을, 거대한 것을 기획하는 것이 꼭 성교가 아니라 꼭 멀리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성교하는 것이 성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는 성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평등하게 들려주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자기들과 상관없어 보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할 만큼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일이 없어 값없는 사랑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시며 그렇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레지나 수녀라고 아시나요? 이분은 한국분이십니다. 그분은 뭐라고 별명이 붙었냐면 1인 NGO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을 만큼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이제 활동가입니다. 도시 민민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하던 그가 이제 결단을 하고 부르심을 받고 캄보디아라는 그런 빈국으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곳을 향해서 몇 가지 짐만 챙기고 떠났습니다. 그는 타게와 프레이뱅 등 캄보디아의 가난한 마을, 가장 가난한 마을 중에 하나인 그곳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리가 없어. 라고 절망하고 쓰러져가는 그들을 향해 그들에게 희망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배움의 길을,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열심히 가르쳤어요. 필요하다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무력에 빠진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신감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많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자립해서 그렇게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소액 대출 은행도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농부들을 위해서 카우뱅크라는 그런 어떤 그 단체도 설립을 했습니다. 저녁에 함께 지내는 이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와 한국어 율법과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삶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씌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이건 요즘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제가 큰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현실이 성교의 현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성교 가면 그만큼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부한 그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가서 성교한다 치고 그냥 돈만 주고 그것이 마치 성교의 다인 것처럼 혹은 뭐 교회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오히려 여러분 돈을 건네줬을 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 우리가 성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녀는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꼭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존엄한 존재라는 그런 자각을 심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점도 있습니다. 정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